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금 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또한 이 어두운 상태와 또한 우리의 감사의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도전 가운데 또한 저희들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위로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받게 하셔서 더욱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쿱과 사두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어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저희들이 사무엘상 하를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요. 역사를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아시다시피 너무나신 건데 솔로몬이 되죠. 예, 솔로몬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 있고 남 유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많은 왕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따라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리아에게 망하고 남 유다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같이 오게 되는데 4만 3천 몇 명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금 그 성전을 재건설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70년 후에 2차 그 귀환이 되는데 에스라와 같이 2,00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에게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아닥사사스라는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몇 날 며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술을 맡은 그러니까 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먼저 그 맛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왕이 이 느헤미야를 그 믿고 신뢰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울고 또한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 기색이 얼굴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울면 눈이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무슨 일이냐?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했을 때 이 아닥사사스 왕이 가도 된다. 그러나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에 무엇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거 무엇을 건설합니까? 예, 성벽을 건설하죠.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설합니다. 그 중간에 이 도비아하고 산발렉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고 위협하고를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데요. 성벽을 다 1장부터 7장부터는 그거 성벽을 짓는 얘기입니다. 이제 8장을 돌아와서는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이 성경책 율법책을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이 율법책을 갖고 오고 에스라 13년 전에 미리 왔던 그 학사이자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오픈하고 율법을 오픈할 때 우리 예전에도 저희들이 성경 읽을 때 일어나고 그랬죠? 예. 오픈할 때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울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또한 자신들이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성실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다면 9장을 한번 가보세요. 9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서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시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사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9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죄 가운데 빠져있으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통곡을 하면서 금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진실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이제 9장 3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고백한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종이에다가 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인간들은 이 죄인들은 끝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또한 우상 가운데 살아가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글로 쓰고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방백들 리더들이 니에미아뿐만 아니라 모든 방백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봉을 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사인하면서 시위를 딱 찍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을 가게 되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는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했다고요? 맹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의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저주의 맹세가 뭡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빠진다면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길 것이다. 내 자녀들이 죽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길 것이다. 내가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회개를 하는데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한 회개와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고 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직도 이 맹세,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배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은 다 쫓아버리고 레위인들도 다 쫓아버리고 예배가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고 또한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며 또 더러운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들을 느헤미야는 보게됩니다.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을 보게 되면 4절부터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시비 제사장까지도 이럽니다.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는 누굽니까? 암몬 사람, 유대 암몬 사람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벽을 짓는데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전화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짜고 네? 서로 힘을 합해서 그 성전에 있는 창고의 방을 도비아에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둘이 짜고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5절을 보게 되면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 몰래 수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량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서야 엘리야시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모든 가구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금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또 엽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정말 철저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 8년 후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날에 그 회개한 날에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는 결심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결심을 했을 텐데 수천 명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세상에서 살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이 옛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니까 몇천 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몇백 명으로 줄어버리고 몇백 명에서 이제는 몇십 명으로 줄어버리고 몇백 명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몇십 명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가 13년 전에 왔다 그랬죠? 13년 전에도 부흥의 길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에스라 10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데도 불구하고 13년 후에 똑같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사람들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금 부흥의 그 길을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했는데 똑같이 7년이나 10년 후에 똑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회개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회개하고 통곡하고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나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13장이 구약시대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몇 년 동안 암흑기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란 그 암흑기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나 다시금 타락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기가 아니라 바로 나죠. 우리가 부흥에 있을 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한 주일에 예배에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오늘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는 그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다가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면 또 회개하고 통곡했다가 또 다시금 세상에 빠지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간절해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세상에 빠진다라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때는 정말로 진실하게 다시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그 절실함과 간절함도 없어져 버려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이 들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감사치도 않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며 우리의 모습들이며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 가운데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지만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 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에 그런 반복적인 삶이 있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보내주시는 것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 말씀을 보시고 또 때로는 그 말 성경을 피셔서 그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의 그 삶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똑같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신앙생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삶 가운데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십몇 대 되는 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이들은 정말 요새는 그냥 전화기 하나만 살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갖고 있으면서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하려면 또 옆에 있는데도 카톡이나 아니면 텍스메시지로 얘기를 해요. MZ세대라고 하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같이 그냥 방 안에다 놓치면 어떠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킹콩 샤워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뭐가 있죠? 앵두 다섯 뭐 앵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친해지고 어울리고 그런 친근함 속에 사랑 속에 교제 속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어디를 가도 같이 말씀을 나누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도 있으니까 같이 읽고 한국말도 읽기도 해서 하루에 5분이나 10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13년 전에 그렇게 부흥의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몇천 명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니까 다 사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다시금 율법 잘 갖고 와라. 에스라 와서 너가 학사고 제사장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 같으면 아니면 여러분 같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해봤자 선포해봤자 지금 순간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에스라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페르시아로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느 곳에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라가 기꺼이 다시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결단코 이번에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도 실패하고 우리 아이들도 실패하고 이 백성들도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그는 나아간 겁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나서 다시금 7, 8년 후에 회개했다고 나서 다시금 왔더니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제사장을 다 쫓아버리고 이 11조도 내지도 않고 또한 이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일당도 주지 않고 다 쫓아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을까? 맞네, 똑같네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까? 화를 안 내고 그냥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정말 호프레스다 가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라서 페르시아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고 다시금 회개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은 이제 바뀌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신이 뛰어나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악가운데에서도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자 말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알게 되어서 니에미아는 기꺼이 화를 내면서 다시금 회개의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하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체념하고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잡아들었기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아 우리 장로님은 다르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르니까 우리 집사님은 다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다시금 헌신하십니다. 헌신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시고 동사 가운데 그 기쁨으로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서 하루하루가 다르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다 똑같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고칠 수 없고 여러분의 자를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케 하시고 또한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시금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정말 사랑의 풍족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며 손을 잡아주시며 품으시며 함께 걸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한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며 이제는 체념 가운데 단념하고 또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서로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만과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